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태어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역사의 순서를 따라 살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이 그렇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서 말하자면 편지가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순서를 맞춰서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총 3차에 걸쳐서 그런 연대기적 성경을 살폈고요. 이제 계속 또 그것을 향해 갈 텐데, 자,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들을 몇 주간 또 살펴가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는 준비들을 해가고자 합니다. 그런 첫 시간을 오늘 이제 갖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그래서 야곱의 말년에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집트로 그 다 같이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뭐 금방 올라오지 못하고 한 400년 가까이 살게 됐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위협을 느낀 이집트가 권력을 이용해서 짓밟으며 인종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인종청소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 민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누구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민족 자체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곳에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시작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 전체 역사들을 이 역사의 전후를 좀 살펴보면서 성도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떤 그 성도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자라가는가 그리고 성장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 여정은 성도들의 구원과 그 구원 그 이후의 여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전도된 성태의 이 성도들이 있으면 사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에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단지 이제 초대된 인도된 상태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전도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나아가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태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대체로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 교회에 초대됐고 인도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성도로서의 바른 이 정체성과 가치관들이 굉장히 미비하죠.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이 성경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율법과 어떤 그 종교적인 규율처럼만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전도된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빛이요, 길이요, 꿀과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바른 정체성 속에 교회에 있든 사회에 나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인도된 상태에 머물러서 종교적인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실 그 정체성의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어떤 일을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더더욱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흘러가는, 그렇게 혼돈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돈하는 그 성도다, 교인이다라고 말하는데, 혼돈을 하는 그 이유는 지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초대받은 그 구원의 기쁨, 홍해를 건넌 구원의 기쁨만 있을 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떤 존재를 세웠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로 나아가고 셀로 나아가고 뭐 필요하면 우리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뭘 하는 그런 이유들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체로 어떠냐면 그냥 죽어서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알고, 또 이제는 우리는 이제 드디어 그래서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 외로움과 연약함과 위급함에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언제나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나를 그렇게 세우셔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 틀린 말이 아니죠. 분명히 맞죠. 근데 이런 것들만 강조된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여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한 그 정상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존재의 이유,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됐고 인도된 것에 도취돼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심겨지고 전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더 기쁘고 축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그 이집트의 그 죽을 뻔한 인종청소 당할 뻔한 그 위기에서 구원하여 건지시는, 그러니까 인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이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사명을 주시고 전할 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지금 막 구원받은 성도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시내산으로 모으셔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단지 일단 죽음에서 살려내고 보자라는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사명자로서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심고 그래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왜 그냥 세상과 비슷한 방랑자처럼 살아가게 되는가? 교회에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땐 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왜 그런 삶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 성도의 바른 정체성,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그걸 잘 모르고 단지 무엇이든지 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하는, 그래서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많은 교인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교육, 아마도 강단에서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결과일 건데 그냥 응석받이로 이렇게 살게 그렇게 된 겁니다. 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최고의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진정한 의도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먼저 사랑해주셨고 나는 사랑받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감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 그런 사람들의 삶,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monkey see, monkey do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만약에 그 의미를 모르고 의도를 모르고 흉내내는 거라면 물론 나쁜 걸 쫓아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그건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흉내내고 있어서 다행이지, 그 사람은 그런 모델이 없어져 버리면 금방 자기가 또 다른 모델을 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쫓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이 사람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이 목숨까지 거는 길로 나아갈 때 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성직자야, 저 사람은 뭐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조금 영웅으로 띄워놓고 자기는 평범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못 가. 이런 식의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만을 보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초대하신 그 분명한 사명을 보고, 그래서 전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하는 행동을 보고, 인도된 상태에서, 초대된 상태에서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주변만 볼 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흉내내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흉내내는 거고, 모든 뭐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게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남부지방에는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몇 마리씩 살다가 개체수 보호를 위해서 점차 수를 늘려서 이제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서 사는데요. 그런데 커다란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자신들도 모르는 큰 위기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자살하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뒤에 쫓아가는 양일수록 먹을 풀이 없잖아요. 앞에 뭐 수백 마리씩 있으니까 앞에서 다 먹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앞으로 가야 먹는다는 걸 알고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밀치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마리가 앞으로 나가서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뛰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모든 사냥들이 전부 덩달아 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리기 시작한 이 광란의 질주가 언제 멈추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학자들이 봤던 것처럼 벼랑 끝에 다다를 때요. 그럼 벼랑 끝에 왔으니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사냥들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거의 90% 이상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신히 살아남은 사냥들은 또 흩어져서 무리지어 살다가 또 그렇게 또 반복을 하는 거죠. 어리석음을. 굳이 뛰지 않고 천천히 풀을 뜯어먹어도 되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남을 뒤를 따라 뛰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식의 삶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스프링복의 모습이 사실 성도들의 삶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을, 아까 전도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말 진심을 스스로 알아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주도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도적인 존재가 되면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거에 큰 영향력이 없지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는 대로 성경적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니까 쫓아가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성도들이 행하니까 그냥 그렇게 쫓아가고 그냥 모른 채, 왜 그런지 모르게 흉내내고 앞사람의 뒷공으로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버겁대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삶은 스프링복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그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변의 분위기에 떠밀려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사명을 하나님께 막 떠맡기는 삶, 그러니까 기도가 더 간절해져. 그런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앞에 떠맡기려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성장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배운 게 기도로 맡기는 거니까 막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한 채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버겁고 힘들다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즐겁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자꾸 진액이 빠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간신히 1년을 버텨내고 그 다음에 헷가막 고민하다가 또 누가 뭐 합시다 그러면 또 휙 휘둘려 가가지고 또 그렇게 그런 분들은 또 1년 내내 하는 사역 자체가 늘 흐지부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또 와요? 죄책감이 와서 막 가중되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에 담대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데 더 용감한 걸 봐요. 그게 처음에는 미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결정은 사탄의 함정에 붙들리는 거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제는 정말 내가 언제 교회 다녔나? 라고 싶을 만큼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걸어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이끄시는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좀 다 알아야죠. 그래서 그걸 알고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막 몰려간다고 해도 막 그 길로 쫓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느낌에 맞고 쉽다고 그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순종해야 될 때 하나님께 막 맡겨버리는 그런 삶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야 이리 와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 있어서 우리 딸이 저기 있어서 이리 와봐 그러는데 제가 딴 사람 들을 받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면 그 아들이 딸이 나에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인도되었고 초대된 되었지만 뭘 해 사는지를 모르니까 늘 고민인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전도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그런 도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인도된 상태로 마음은 열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은 모르니까 자꾸 부담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큰 교회가 좋지요. 왜? 숨을 수 있으니까. 들려오긴 들려와도 그냥 조용히 어떻게 가면 되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어디 뭐 얼굴 숨길 데도 없고 너무 힘든 이상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전체 여정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 역사. 이 출애굽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을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신앙 여정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건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온전히 알아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 여정을 보면 이집트의 삶이 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이미 단절된 상태. 세상의 삶이요. 죽음으로 가는 삶이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우리 과거 옛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저 이집트에 속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포로된 자요. 거기서 잡혀가는 자요. 거기서 휩쓸리는 자요. 그러다가 죽는 자였다는 거죠. 이 이집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 이 세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유혹이 많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죄가 그냥 만연한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짓밟힌 거, 또 돈과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고 결국 뭘 다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하는 짓이라고는 이상하게 정욕에 치우친 짓들을 하다가 미투 운동에 걸리고 뭐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직을 갖고 전문직을 가지고 뭔가 이제 될 만하다 싶으면 그들의 탐내는 게 전부 권세욕이거든요. 그 권력력 가지면 또 거기에서 그렇게 끝나느냐? 지금처럼 다 올무에 빠져서 결국은 자멸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간다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이집트의 삶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그 길은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닿을 수가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게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해결해야 될 만큼 이 죄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이 죄를 해결할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교회가 이렇게 함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끝이 나가는 데다 무슨 수로 나가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야 나 어제 태평양 건너왔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무슨 수영장 가로지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상태라고 보면 돼요. 얼마 전에도 지금 계속 이 배들이 전복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뭐 몇 명 구조, 몇 명 뭐 사망도 대부분 실종, 실종이면 죽은 거잖아요.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죄의 삭슨 그래서 사망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걷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든 그 길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 인간의 죽음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 또 헬라의 철학에서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죽음은 해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광선들, 그 빛들이 있잖아요.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있다고요. 사람의 청력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제가 볼 땐 전에 봤더니 그 나이에 따라서 또 들리는 그 데시벨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그런 걸 알아서 그 음악을 틀거나 뭘 하든 간에 어린애들이 타겟이면은 그 헤르츠에 맞는 그걸 한다네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몰리고 어른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우리는 모르고 느끼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서 하루살이가 놀러 나갔다가 메뚜기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같이 너무 신나게 노느라고 뭐 해가 뭐 거의 저가는지도 모르고 저물 때까지 그렇게 노는 거야. 근데 그렇게 놀다가 이제 메뚜기 엄마가 부르는 거죠. 아들을.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랬더니 이제 메뚜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조금만 더 놀고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루살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무 재밌는데 내일 다시 만나서 꼭 여기서 놀자. 그랬더니 처음에 하루살이가 알았어. 그래 놓고 돌아가는 메뚜기를 보고 불렀어. 근데 내일이 뭐냐 너?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 내일이 뭐냐? 내일이 뭐냐고? 뭐 해가지고 뭐 메뚜기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살이가 도저히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다고 해서 정말 이 세상에 내일 메뚜기의 내일이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죠. 메뚜기에게 내일은 다시 반드시 오는 것처럼 심지어 오늘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선친들이 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내일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 내일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오셨을 때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온다. 이건 분명한 거죠. 바로 그런 심판이 있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곳, 그게 어디라고요? 이집트. 이집트를 통해 상징하는 이 세상, 우리가 과거 옛사람이 살았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이집트 세상에 속한 자로서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은 저기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 다음 단계를 보면 이제 홍해의 단계죠. 이 홍해는 결국 뭐냐? 나의 무능한 정체성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태평양을 건너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이런 뭐 이 건물을 뛰어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완전히 무능한 그런 정체성과,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이 죽음의 강을, 이 구원의 강을 누구도 건너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가 홍해죠. 구원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지점을 그렇게 도강을 했는지 도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홍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있었었어요? 성도들이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생명의 장소로 옮겨졌지요. 그건 자기 스스로 날아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홍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자고 애쓰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이야기. 단지 내가 구원받았어, 축복받았어,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 놀라운 그 사명과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벅찬 감격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옛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그냥 건너는, 홍해를 그냥 바다 위로 건너온 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졌고 그 바닥을 다 건너왔죠. 그게 그 상징해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죄에 물들어 살던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욕심,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인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사방팔방이 다 막힌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그 홍해로 인도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의 목숨으로 죽음의 홍해를 열어주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의 목숨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그곳을 지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참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홍해를 건너와서 초대받고 인도돼 와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그 다른 민족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 죽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죄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고, 이 홍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홍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굳이 광야 1 이렇게 말한 건 광야 1의 상태와 또 다른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구분이 필요해서 일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구원의 기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어, 드디어 살았어, 거기에만 멈추고 우리는 자유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홍해를 쩍쩍 갈라주실 거야,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케이 그럼 니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어딘가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따라가는 존재, 그런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이 광야 1인 거죠. 홍해를 건너서 예수를 믿고서 처음 만난 장소, 당연히 이집트 반대 건너편이니까 거기는 구원된 장소가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광야예요, 거기가. 그것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생명을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집트의 그 사탄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 건데, 그런데 거기에는 광야가 있고, 또 그 크게 보면 거기가 이미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과 같은 약속의 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봤더니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거기에 머물러서 늘 그냥 축제란 버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뭔가 당신이 계획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멸망의 위기에서 그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곧바로 당신이 이끄는 그 이끌고자 했던 가나안으로 확 집어넣는 게 않았다라는 거,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가 꿈꾼 대로 이제 자유다,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시 생활, 이집트의 그 발달된 그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곧바로 가가지고 뭐 거기서 막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택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압도에 고통받던 이 사람들은 단지 그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free from 이집트, 어쨌든 나와야 되는 거기에 최고의 목적이 있었는지 몰라요. 당장 누가 죽이고 위협이 있으니까 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 프리프롬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지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프리프롬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프리투, 어딘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 프리프롬,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죽음의 홍해를 건넌 여러분과 저,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알아서 살도록 방치하신 게 아니라 이제 다시는 그런 세속과 세상에 다시 붙잡혀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된 백성이 비록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어느 것인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길 고속도로가 아니라 뭐였어요? 광야였어요. 물이 없었어요. 양식이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그 믿음이 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참된 의미가 있구나. 단지 내가 저기서 일단 위기를 벗어났어야 됐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구나. 이런 거를 감잡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눈에 지금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을 따라 걷는 거예요. 나를 구원의 강을 건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뭐 죽음으로 이끄시겠느냐, 보다 더 큰 계획과 보다 놀라운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끄실 거다, 그걸 믿고 가는 거, 그게 바로 광야의 일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여러분 이미 초대된 자들이요, 인도된 자들이요, 죽음의 땅 이집트를 떠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죽음의 홍해를 지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광야 일에 머문 사람들이에요. 도착한 사람들. 그렇다면 그 구원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단지 응석받이로 거기서 하나님 뭐 홍해를 갈라보세요, 이쪽으로 잘라보세요, 저쪽으로 올려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더 놀랍게 하시고 나를 더 벅찬 감격 속에 이끄실 하나님의 그 준비된 곳이 있구나. 그거를 보고 비록 척박한 땅이 눈앞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냐? 바로 네 번째,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과거 욕심대로 살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거 배우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된 백성들을 인도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도 아닌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이후 그곳 이집트를 벗어난 프리 프롬의 상태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 이 사명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끄신 장소, 프리2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장소, 거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된 백성을 처음으로 이끄시는 곳은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건 중요한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도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과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뭐냐? 레위기 18장 1절에 보면 그동안 너희가 살아왔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따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 이집트는 옛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 과거에 살아왔던 이 세상의 문화, 세상들이 친구들이 아마 다 쫓아가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우린 거기를 따라가는 그 유행 따라 사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이미 어디서 죽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건너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성경의 말씀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세상 그 가나안 땅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속한 직장, 사업터 어쨌든 이 교회를 떠난 그 어느 곳에서든 그 살아갈 수 있는 분별의 독이고 삶의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을 먼저 어디로 모았어요?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하늘 백성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과 가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홍해를 건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고 바르게 아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곳.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감격하여 교회로 모이는 거고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시내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그냥 뭐 봉사 열심히 해라, 뭐 헌금 잘 내라, 뭐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이거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 그게 성도로서의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내가 어느 교회를 가건 어디를 있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의 모든 가장 중요한 사명과 목적은 이 성도들에게, 인도된 분들에게 교회 문화를 접하고 교회 안에서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된 자들이 전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지금 성경 공부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은 믿음에 섰다면, 믿음의 길에 섰다면 지금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아는 일, 그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도 모르고 운동 경기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경기에서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잘하느냐 그건 나중 얘기고 좀 기술이 떨어져도 그런 사람들이 룰을 알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경기의 룰과 방법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뛰고 땀 흘려 뛰어도 경기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축구 경기 갔는데 그 공을 그냥 손으로 들고 막 쫓아가가지고 이리저리 피한 다음에 그냥 확 집어던져 넣어가지고서 꼬링을 넣으면 그게 꼬링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경고 먹죠. 의도적으로 퇴장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너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그가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진실한 사실이 선포될 때 진리의 성령께서 각 심령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깨닫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심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정보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진심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인간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인간이 여러분에게 뭘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그 사실을 사실대로만 전하는 일을 하면 성령께서 각 심령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강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에는 항상 질서가 있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인 거예요. 그 질서란 함께 잘 살 수 있는 약속이고 언약이죠. 그래서 인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약속은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모든 법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약속, 바른 언약, 하나님이 세워진 이 바른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뭐 윤리로 포장하고 지금도 뭐 정치가들이 무슨 자기들이 운동권에서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결백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꼴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의 종력을 참죠. 물론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아니겠죠. 다 나쁜 짓이 아니라 뭔가 정말 옳은 의의를 위해서 뛰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역시 욕심이 있고 자기가 높은 사람에서 밑에서 짓밟으는 그런 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그 사회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요. 적자 생존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하고 힘이 있는 과격한 존재들만 아주 영악한 존재들만 사탄 같은 존재들만 그 꼭대기에서 지금도 이 호주가 뭐 상위 10%가 그냥 90%의 그 이 모든 걸 다 갖고 나머지 뭐 90%가 10% 갖고 막 먹고 살겠다고 싸우고 애쓰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왜요?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구원한 백성들을 가장 먼저 인도하는 게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요. 시내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곳. 그래서 인간들의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질서와 판단과 그 다음에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시내산의 약속이고 그게 레위기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 기준을 잃은 세대, 이 레위기의 약속, 신명기의 언약을 잃은 이 세대는 영락없이 무너져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를 여러 번에 걸쳐 살폈던 것처럼 결국 역사가 이렇게 좌지우지 막 흔들리는, 좌지우지 흔들리는 그거 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언약을 지켜갈 수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막 역사가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준을 떠난 모든 나라와 민족은 망했죠. 파괴됐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죽어라. 그렇게 심판하신 거라고 설명을 뭐 성경은 그렇게 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기준을 잃고 질서를 잃은 그런 사회 또는 그런 사람 그 모든 것은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만드신 길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욕심대로 살 때 그 길은 파멸의 길이 되고 파괴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을 내리지 않아도 그 불순종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걸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너 고속도로 누가 들어가라. 이리 나와. 너 분명히 잘못했지. 다시 들어가. 그다음에 가서 확 쳐봐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순간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 홍해를 걷는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뭐예요? 이 창조주의 기준, 이 언약을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왜 나와요? 신의 산으로 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과 약속을 바르게 알고 이 약속을 주신 그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야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보내를 받은 사명의 땅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추구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 여기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구나라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분별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으면 알아요. 우리가 슈퍼맨처럼 살아내는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구나라는 그거를 알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시대 속에 존재하는 동안 뭐가 돼야 돼요? 이 신의 산의 기능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의 약속에 대해 모세를 통해서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다 같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게 해라. 너희 세대만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기준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 창조주의 의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진정한 교제가 너무 불편해지고 족쇄 같아지고 자꾸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됩니다. 있던 말씀을 덮어두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신의 산의 기능,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이 기능,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심, 창조주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이 일을 모르는 삶의 최고의 사명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든 어떤 봉사를 하든 그 뿌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 신의 산을 벗어난,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난 어디를 가든지 결국 어떻게 살아요? 욕심에 자극받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사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진심이 담긴 이 말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이 말씀을 자기도 이제 소홀히 여기는 거죠. 사탄처럼 그리고 종교적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형식화, 화석화되고 결국 마음이 떠난 교회는 존재해도 아까 인도됐고 초대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중에 천국잔치가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너는 왜 옷을 입지 않았니? 그때 그 사람은 유구무원이라고 했어요. 왜 유구무원입니까? 다 알았거든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살다가 결국엔 거기 와서 괜찮겠지 앉았는데 하나님이 딱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니?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거기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을 불려서 이를 쫓아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두운 곳에 쫓겨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복음, 아까 말한 그 홍해를 건너는 이 기쁨, 거기를 너무 강조해 왔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너무 그것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체질이 자칫 어떻게 됐냐면 기복주의화 된 거예요. 개인주의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쁨이 봄과 같이 그런 계절이라면 이제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그 여름 햇볕 밑에서 우리가 땀을 일구러 밭을 가꾸는 그런 보람된 땀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걸 보게 되는 건데 단지 봄을 과찬하는 일에만 막 그냥 너무 모든 걸 다 쏟아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은 것과 같은 꽁꽁 얼었던 그 얼음의 땅에서 막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막 이런 거 얼마나 좀 화려합니까? 그 거기만 너무 치중을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가을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을이 주는 풍성함을 위해서 봄의 찬미를 넘어서 여름의 땀흘림, 거친 태양에 시커멓게 그을리는 그런 성실함이 있다. 성도의 길은 그런 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쉽고 편안한 길만을 많이 이야기했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된다고 다 그랬고 그런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있으면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 종교 무덤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화병에 꽂을 꽃으로 키우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비록 그 아름답고 화려한 꽃은 그 화병에 꽂혔을 때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없어지잖아요. 그 꽃의 화려함, 결국 그 꽃의 화려함이 그 나무에서 꽃의 화려함이 져야지만이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벅찬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교회로 모여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셀에서 열심히 모이고 함께하는 일들이 뭐예요? 물론 이 외국 땅에 와서 외롭고 쓸쓸하고 또 누군가 얘기하고 같이 보호하는 공간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모든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공간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홀로 있게 되든 어떤 길을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삶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소망 없이 죽어가던 이 세상,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원과 그리고 구원 그 이후에 첫 번째 여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원 그 이후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곳, 시내산, 교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아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우선,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한 주간 나가서 생활하실 때 자기를 되돌아보시고, 단지 나는 free from만 있고 free to가 없는, 교회에 있는데 방황하는, 아까 스프링복이라는 그런 사냥처럼 뭔가 주변만 보고 쫓아가는, 늘 일은 하는데 늘 번아웃 됐다고 투덜거리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되돌아보시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회복될 수 있는지 바르게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